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저들의 삶을 개혁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7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7장에 등장하는 에스라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흠이라든지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은 뭐 찾아볼 수가 없고요. 위대한 율법사로 또 위대한 개혁가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한 가지 좀 신기한 것은 이제 에스라 7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서술하는 그런 그 내용이 1인칭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다시 말해서 에스라서를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스스로 진술하고 자기 스스로 써나가는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렬하게 쓸 수 있을까?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죠. 예. 근데 에스라가 전혀 양보함 없이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자기는 무엇을 하려고 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에스라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는 내용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본문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본문을 읽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그죠?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 이 하나의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스토리와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는 관심은 에스라에게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관심은 더 큰 에스라이신, 더 진정한 에스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에스라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 에스라가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빨리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에스라를 제사장 에스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에스라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학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이 더 많이 부각돼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스라를 처음 소개하는 7장 앞부분에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예.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름 읽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뭐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 모든 기록은 남겨졌고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서 자기가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밝히 써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증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2대 또는 3대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죠. 누구를 이야기하든지 그의 아비는 누구고 그의 아비는 그 할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특색이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16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대. 아마 가장 중요하게 하이라이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처음 세움받았던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론의 후손.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포로기에서부터의 귀환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The second exodus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아론이라는 인물과 연결되고 에스라는 제2의 모세인 것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 부분이 족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 본인이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반복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통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대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족보가 상실되고 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과연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답이 항상 명확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죠. 한번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시면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2장 62절 찾아볼게요. 2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분명히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죠? 족보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보에서.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거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전쟁이 한 군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작은 반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또 아래로 몇 번씩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듯이 플라우 돼가지고 온 나라가 땅이 다 한번 뒤집혀진 이러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씩 이 가운데서 사실상 어떤 연결점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당연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상황이었을 수 있는 거죠. 자, 더군다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신기한 얘기니까 예레미야서 29장 이제 성경 뒤로 쫙 넘어가세요.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96페이지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70년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죠. 근데 그것보다 그 위쪽에 있는 처음에 읽었던 부분들이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챌린징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딱 옮겨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레미야는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우리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예. 뭐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국가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만약에 포로가 돼서 잡혀가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 노동자로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했다면 가서 그냥 하여튼 딴 생각하지 말고 맘 놓고 살고 너희가 간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된다. 이건 뭐 완전히 코드가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 한국적인 정서였다면 아마 이런 메시지는 다 불태워졌을 거예요. 이게 살아남았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민족성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들은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터전을 일구고 거기서 살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절대로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고 너희를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물론 궁극적인 답은 뭐냐면은 이처럼 그들이 거기에서 소멸되지 않고 거기에서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더 강성한 사람이 되어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져가지고 탈출한 것처럼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불러들일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답인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너희는 이제 보전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가지만 너희끼리 모여 살아라. 너희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볼모지라 할지라도 거기를 너희 땅으로 개강하고 그 주위에다 펜스를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이 전혀 너희들과 섞여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는 도피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얼마만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다시 옮기겠다. 아 그러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글로 가라. 거기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라. 너는 거기서 번성해라.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돌이키겠다. 이게 정체성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메시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로 모여 살려면 정체성 지킬 수 있죠. 간판 걸어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섞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라.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어찌 쉽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족보를 지켰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 구절을 다시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요 육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어떤 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죠.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바울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저버린 육체의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는 너희가 나무의 원가지에 접목된 바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서를 읽는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 육체로 읽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혈통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의 족보요,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크리스찬 타운을 형성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모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시죠. 디아스포라 만드십니다. 교회를.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우리 뭐 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같은 일터에 나가서 같이 일해야 됩니다.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똑같이 사는데.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적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 생기도록 하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나 나나 겪는 일도 똑같고, 너나 나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이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질문하도록,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을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 죽지만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병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빌어먹어야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보다 쉽겠죠. 다 쉽다. 아, 우린 우리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좀 전에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심오해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동일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보하라. 나는 누구인가? 이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헌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한 대만 왕성한 우리가 아니라 한 제너레이션만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놓지 않는 라이프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 문화도 바뀔 수 있고 언어도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 없는 복음의 본질, 성격을 전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문화를 전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언어를 전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도움도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본질,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에 대한 설명은 지도자로서의 설명입니다. 지도자 또는 리더. 에스라는 리더입니다. 포로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다니엘일 겁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켰던 아주 특출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왕 곁에 있었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당시에 정말 세계를 지배하던 이런 왕들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들, 굉장히 독특하죠. 에스라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레버리지가 있었길래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었을까? 정치를 잘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왕에게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홈랜드도 그 당시 제국의 한 일부로 왕이 다스려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관습, 그 사람들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에스라만큼도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은 에스라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닥다스다 왕이 에스라와 또 지도자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읽진 않았지만 한번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게 왕의 이제 조서에 쓰여져 있던 내용인데,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목적은 뭐냐면은 한번 가서 네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편을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일종의 서베이를 위해서, 네, 인스펙션을 위해서 보낸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게 이제 15절.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손에 또 에스라와 함께한 방백들의 손에 맡긴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왕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각 도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나라가 아니죠. 이것은 여러 민족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제가 지난주에 학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사실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던 거죠. 차마 읽고도 몰랐던 거죠. 이제 깨달아지는 게, 아, 학계서 2장 7절에 나오는 약속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죠. 너희가 지금 새로 재건한 이 성전이 너희 보기에 보잘것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망하니까, 일부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자들이 마음으로 실망이 와요. 정말 그 성전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초라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이전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국의 보배가 임하리니 그랬잖아요. 만국의 보배, 보물들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건 한참 후 얘기고 보니까 에스라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 말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딱 매듭이 지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처럼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것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에 예, 포로기로 나갔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초라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만국의 보물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곧바로 에스라가 다 가져온 거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그건 그런데 에스라와 일행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가 지금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경호하겠어요? 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7장에 있는 이야기를 8장에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라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안도를 했는가. 너무 엄청난 재물을 끌고 오는 지금 이 상황인데 혹시라도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이 오죠, 좀. 감이 오죠.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냐면은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달 정도 걸린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달 동안 이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하는 리더십을 맡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리더로서의 이 어려운 리더십을 맡아서 이끌어와야 하는 바로 그 일을 맡았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절대로 독불장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함께 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리더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실패가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실패하는 것은 리더만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인터섹션에서 레프턴을 하려고 레프트턴 레인에 서서 레프트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한 세네 대 서 있었고 저는 좀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레프턴 신호가 켜졌습니다. 파란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미국은 좋은 나라죠. 어느 누구도 크랙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괜히 성질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막 조바심이 나지만 근데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아무 차도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너무 얄미운 거는 그때 맨 앞에 있던 차가 싹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났습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리플렉트하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리더로서의 아버지, 리더로서의 어머니, 리더로서의 남편, 리더로서의 아내. 저는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리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한국 역사를 제가 그 교회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의 네비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 원리를 가르쳐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력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리더십마저도 모든 사람에게 어사인했던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리드하는 사람은 뭐 교회 조사나 교회 뭐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또 그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고 교회 들어온 사람은 항상 먼저 온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하루라도 늦게 온 사람을 또 내가 이끌어주고 체인처럼 그렇죠? 항상 내 앞에 누가 있고 내 뒤에 누가 있고 나를 끌어주는 리더가 있고 내가 끌어야 할 나의 팔로워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거 참 굉장히 좋다 왜 요새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혼자 딱 떨어져서 나는 나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근데 이런 어떤 연결고리에 있지 않고 혼자 딱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제가 이거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네비어스 원리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것도 너무 수직적이에요. 위아래.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죠. 누가 먼저냐 여기. 야 내가 하루라도 먼저 왔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하루라도 일찍 났으니까 형이라고 불러.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자꾸 형이라고 우겨가지고 따져봤더니 저는 6월이고 거긴 7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형이라고 불러야 돼. 이게 수직적이죠. 이게 결국 네비에스의 원리도 굉장히 조선시대에 잘 맞게 만들어줬다. 정확한 틀 속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섰는지를 뾰악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동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내 뒷사람은 나를 따라와. 근데 그게 과연 복음의 원리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 질서를 지켜주는 것은 참 좋은 에티켓이다.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남편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부모니까 무조건 머리 숙여가 아니었죠. 원하나더링이죠. 피차 서로 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따라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서로 리드하라는 말도 되는 거죠. 부모권을 귀히 여기라. 나는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부모됨에 대한 무게감을 가져라. 남편이요? 남편됨의 무게감을 가져라. 아내요? 아내로서의 무게감을 가져라. 피차하라. 서로 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팔로워고 서로에게 리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적인 해답은 절대로 쉬운 답이 아니에요. Easy answer이 아니에요. It is a good answer.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안하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팔로우하는 게 아닙니다. 팔로우할 내가 이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리더냐? 아, 저는 아니에요. 왜? 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를 하죠? 동정을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헤매는 사람. 네? 뭔가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조금 나 보이는 사람,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돕는 것도 누굴 도와요?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아, 그런 게 인생 아니야? 서로 돕고 사는 게. 나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소위 내 눈에 보기에 강자라는 사람들은 암만 깨부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야. 피차 피차 서로 복종하라.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가끔 와서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새 성경은 좀 읽으세요. 제가 좀 잘하는 걸 물어보세요. 그 대신에 못하는 거 물어보지 마. 요새 아이들하고 소통은 좀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설교 준비는 좀 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서로 필요로 합니다. 예. 가끔 이제 카톡도 받고 그러는데 저 고마워요, 굉장히. 오늘 또 카톡이 많이 날라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를 섬겨주는. 개인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밀레니얼이야, 밀레니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 I'm on my own. 귀에다 딱 꽂고 게임하고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격적인 만남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엄청난 공허함 때문에 인생에 대한 텅 빈 영혼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제4차 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뭐냐? 우리는 인간이어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소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헌신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ife without contribution is insignificant. Contribution, 기여함. 마음을 열고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insignificant, 무의미하다. 여기에 뭐 life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Wealth, 부유함, without contribution is insignificant.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 그건 무의미하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혼자 잘 먹고 잘 누리는 똑똑함? 무의미하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세대인데 라이프 컨트리뷰션을 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 중요한 코어스가 있을 때 자기의 라이프를 커밋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느 누구도 개인주의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리더로 불렀습니다. 또 팔로워로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에스라는 학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 그는 스스로를 율법의 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심이 너무 잘 여기 나오고 있어요.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은 세 가지 결심입니다. 여기 하나의 결심이 아니라 근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아, 이 사람이 뭘 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완전화되는 거예요. He already knows so much. 근데도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더 연구하겠다. 더 연구하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한옥권 회중들 중에 특별히 조금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공부 그런 머리부터 아파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공부 그럼 아주 지겨워 죽어요. 그 세대만 아닌가? 그 밑에 세대도 그런가? 하여튼 한국에서 살던 분들은 이 공부 안 하면 인간 취급 안 하고 공부 잘하면 성격이 그지 같아도 인간 취급 받고 공부가 everything. 말이 좀 험하게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 너무 공부하니까 교회에서도 공부 이 말이 그냥 말 자체가 지겨워요. 그냥 지겨워. 막 공부가 지겨운 세대. 생각해 보니까 왜 공부가 지겨울까? 공부가 지겨운 이유는 자격증을 위해서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연구한다라는 단어는 이 공부라는 단어는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책장을 넘긴다든지 시간을 채운다든지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입학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에스라는 자격증 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라는 말은 뭐냐면 탐구입니다, 탐구. To seek. 계속 추구한다. 이것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라이프스타일.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공부하겠다. 왜? 생명이니까, 그것이. 나의 라이프니까. 즉,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투자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 자체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더 큰 진수를 더 깊이 캐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죠. 감사함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결심한 건 뭐냐면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입니다. 준행하며. To obey. 자, 이게 빠지면 큰일 났겠죠. 이분의 공부는 무슨 공부였냐면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공부도 아니고 암기하는 공부도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 위한 공부였다는 거죠. 결심이 그거예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느낄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또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들 계신데 저의 인생을 보면 그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들리는가. 무엇이 공허하게 하죠? 그냥 말뿐인 경우에 굉장히 이론도 좋고 거기에 논리도 있고 참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건 정말 하나도 추락해보지 않은 그냥 말뿐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의 말과 너희의 삶으로 나눠라. 그런 거겠죠. 참 도전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존을 통해서 킨들이라고 하는 그 이 일렉트로닉 그 리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기구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킨들을 새로 샀는데, 킨들을 샀는데 그것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킨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은 딸딸 외웠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저한테 킨들에 문제 생긴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 그럴 수는 있겠죠. 지식적인 영역에서 뭐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건 옳지 않죠. 내게 주어진 어떤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 알아. 그냥 매뉴얼을 그냥 딸딸 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죠. 실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습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한번 실천해보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씩 하나씩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보고 그 실천이 꼭 어떤 뭐 대단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고민하고 마음에서 한번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한 행동 또 다른 행동이 그 말씀을 반영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너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재밌게도 느헤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바로 다음 책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8장 네, 737페이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당히 평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8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1절입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강단을 만들고 강대를 세우고 나무로 그 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제 생각에는 아마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신명기 모세의 모압에서 한 설교를 모아놓은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책, 모세 율법책. 우리가 이제 다음번 말씀 묵상할 곳이 이제 신명기인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4절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다른 선지자들이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확 하고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 후에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깨닫게 한다는 것, 그 뜻을 해석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줬다. 그죠? 70년 동안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좀 부실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주고 통역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근데 그게 앞에 서 있는 에스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티칭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에스라가 율법사로 예루살렘에 와서 일으켰던 새로운 부흥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성경을 피니까 두루마리를 쫙 피니까 백성들이 쫙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 앞에 경배 예배잖아요.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다 그 뜻이 이해되도록 해석해요.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백성들은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어요. 에스라여, 에스라여,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초막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과거에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켰을 때 일주일 이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에스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에스라는 제2의 모세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섰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루살렘 말씀 공동체.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누구가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 많은 세상에 있었지만 여전히 의인의 정체성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리더로서 섬김의 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이는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에게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데.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자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듣고만 있어.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희는 나의 제자니까 내 밑에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The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말 나는 권세가 있는 자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제 너희는 Go! 가라! 어디로 갈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처럼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와 같은 말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이 무엇인지 그 은덕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가고 그것을 계속 전파하고 파급시켜 나가고 그 안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과 이 뜻 얼마나 감사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생각은 정말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크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확장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말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